어느 뉴스를 보니까 성직자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관련된 분들이 정선 카지노 쪽에 가서 기도회를 갖는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사례를 얘기했답니다. 그 뉴스에 의하면 76된 분인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박 중독 피해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울먹였다. 그분은 누구 못지않게 그래도 대단하진 않아도 그래도 여유롭게 생활을 했대요. 모텔, 식당, 노래방 등을 운영을 했답니다. 어느 날 자기 딸과 사위가 지방에 가서 먹는 장사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한 5년쯤 지나니까 계속 한 달이 멀다 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을 붙여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려가서 만나서 보니까 두 사람 다 강원랜드에 들락거리면서 3억 원가량의 식당 보증금을 다 까먹었고 쪽방 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주방에서 일하면서 계속 도박에 빠져 사채까지 얻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라가 집으로 가자. 그리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음이 이런 마음 들었다. 도대체 이놈의 카지노가 뭐길래 이렇게 다 말아먹고 고통을 당하고 직사들이 고생하면서도 왜 이 카지노를 안 떠나려고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자기가 가봤답니다. 도대체 이런 구석이 뭐길래 이렇게 인간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가. 그러고 가봤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어깨너머로 구경만 하다가 휘황찬란한 불빛,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소위 그 기계에서 터져 나오는 걸 보고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딸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도 결단이 난 거지요. 마침내 김 씨도 6개월여 만에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5년 정도 도박에 빠져 딸 부부와 함께 허우적대던 이 사람은 가진 돈을 다 잃고 무료 급식소를 전전했습니다. 다행히 1년 전에 도박 중독 예방 활동을 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스스로가 강원랜드에 자기를 출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가 출입 정지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니까 내가 가도 내가 출입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재활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일을 여러분 피해를 입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 사례를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에 당뇨, 고혈압 등 지병까지 겹친 사위는 얼마나 도박 중독에 빠냐면 병원 약값까지 카지노에 털어버렸고 도박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8월에 동맥경화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사위가 숨지자 3일장도 치르기 전에 빚장이들이 몰려왔고 돈 갚을 길이 없던 딸은 아는 사람 소개로 충남 논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기로 하고 선 지급을 받아 겨우 빚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말이에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사람이 절박해도 죄에 빠지고요. 너무너무 좋아도 죄를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죄질 가능성이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려고 환장할 때 어둠의 세력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돈을 벌기에 환장하여 죄를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슨해진 걸 틈타. 돈은 손에 쥐지만 죄에 얽매이게 하고 세상에서는 성공자라고 불려지게 하지만 비참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대.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모양이 다를 뿐이요 정도가 차이있을 뿐 우리 모두는 다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자가 뮤지컬에 관해서 경험하기 위해 어느 뮤지컬에 자기도 오디션을 봤는데 그 오디션은 전문적 뮤지컬, 멋진 성대를 갖고 멋지게 표현하는 전문가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동참할 수 있는 역할이었대요. 그 뮤지컬의 연출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게 이제 뮤지컬 무슨 그 현대무용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부탁을 해서 자기도 이 일에 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출연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대요. 무지무지 100여 명이 되는 중에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얼마든지 조금 연습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군인처럼 창을 들고 딱 서 있어요. 그렇게 2시간 서 있는데요. 자빠질 뻔했대요. 처음에 딱 서니까는 이 관객들이 안 보이더래요. 그냥 이것만 부담이 돼서. 그런데 그거를 두 번째 할 때는 관객들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뮤지컬의 그 뒷얘기를 그 기자가 체험하면서 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생기고 활기 있는데 이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그러더래요. 막 고개를 무대 쪽으로 딱 돌릴 때는 막 인상을 쓰다가 관객들을 볼 때는 씩 웃다가. 그리고는 그 격한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무대 뒤로 가면요 사람이 너부러질 만큼 고된 일이래. 그러면서 그분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선배들이 네가 하는 역할은 거기 서 있지만 눈에 안 띄는 거래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무대에 너는 배경으로 있을 뿐이지 실제로 주연이 돋보여져서 주연의 역할을 관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자기는 존재감을 갖고 이때 존재감이 없어야 된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한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두 시간 동안 창 잡고 이렇게 그것도 창을 잡는 방법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딱 내밀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앞에 막 주연들이 막 움직이고 하는 그 일에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대수로 없지 않는 역할이지만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면 허탈감이 생길 것이다. 본인 생각이 이게 무슨 뭘 했다고 내가 허탈감이 생기겠어. 근데 그것조차도 두 번의 그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지는 후유증이 허탈하더래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환호의 대상이 되고 대단하다고 손뼉을 대단하다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이미지 보여지는 그 이면에는 허탈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대부분 대단한 스타들이 그 허탈감 때문에 마약에 빠지거나 술 중독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의사들도 마약이나 도박 중독이나 그런 일탈이 생긴대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최고의 찬사를 받는 사람도 대수롭지 않는 일상을 사는 사람도 그 누구에게도 죄는 그를 추적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죄 끊임없이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 그리고는 일격을 가려고 준비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에 관해서 긴장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죄는 우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죄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일에 다시 원수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쫓아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누가 봐도 누구보다도 주목을 받았던 베드로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짓거리를 주님의 경고까지 무시해가면서 저지르고 난 다음 주님이 그에게 다른 거 묻지 않고 그거 하나 물어 그를 탕감해 주었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일에 관해서 통회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부분을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크게 되고 삶은 붕괴되고 그 영향은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악영향과 가정의 붕괴와 그래서 원수마귀가 쾌죄를 부를 일을 행하게 될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원수마귀가 참소 그거를 거리로 삼아 신앙생활에 힘을 잃게 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게 하거나 더 이상 주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기 부하들과 달리 다윗은 궁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였답니다. 여인이 유혹하려고 했을까요? 모를 일이요. 어쨌든 다윗이 여유롭게 궁을 걷다가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자기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아무리 큰 승리를 해도 그런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터에 부하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여유롭게 궁 위를 거닙니다. 그리고 그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그 여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을 불러오게 했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돼서 그 자식은 낳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인 신실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 자식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이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한눈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곁길로 가는 부끄러운 일은 살만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일이 힘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목표가 바뀌어져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삶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명분을 갖습니다. 좀 더 풍요로우면 누구보다 더 멋지게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흥정을 해요. 미안하지만 앞선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풍요롭다 하여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간악한 인간의 쏘가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풍요롭고 넉넉하고 기름지고 온갖 좋은 것들을 나누리는 최상품의, 최고의 신상품의, 최고의 브랜드의,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명분을 세워요. 그리고 멋지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분들이 멋지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주 지저분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다녀야 되고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는 책임이 있을 때는 한눈팔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잡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고 그리고 늘 깨어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는데 걸림돌 되는 정적인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고 사울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길 원했던 자식까지도 죽여버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거거든요. 그의 환경은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싸움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그의 부하들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쉬십시오. 까짓고 우리의 군대로도 우리의 전력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러고 나갔을 때 그는 혼자 궁 위를 걷다가 결국 보여지는 것에 유혹을 받았고 그런 일에 궁금한 마음이 생겼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으며 그 일을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이제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는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으니 그 엄청난 그 살인죄의 시작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그 전의 단계는 뭐냐면 인생이 목표 없이, 생각 없이, 쓸데없이 거닐다가요.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종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하는데 그냥 목표 없이 서성거리면 안 돼요. 목표 없이 서성거리니까 야바우꾼들이 꼬시는 겁니다. 목표 없이 서성되니까 꼭 못된 것들이 구석진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를 부르고 손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사람들이 분주함만 있지 목표가 없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냥 바빠요. 바쁘면 자기가 현대인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바쁘면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해요. 바쁠 이유 없어요? 왜 바빠요? 혼자 스스로 바쁘면서 왜 바빠요? 뭘 바빠요? 생각하고 잘 생각 고려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지 혼자 바쁘면서 뭐가 바빠요? 하루 왼중에 일했지만 뚜렷하게 한 일이 없는 겁니다. 혼자 부산합니다. 혼자 정신없습니다. 생각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괜히 혼자 정신없이 바람만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분주한 건 있는데 기억나지는 또렷한 하루의 보람된 일과가 없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는 분들 꼭 집에 가서라도 아멘을 꼭 하세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노닥거리는 것보다 그냥 심심한데 갔다 올까 그러면 참석해봐야 그 옆에 내는 유익이 없어요. 까짓거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조금 있다 차가 올라오기로 했으니까 그 시간까지 앉았다 일어날까? 그러니까 인간이 팔자가 더러워요. 참석하는 예배에 집중할 리가 없고 말씀을 곱씹어 자기에게 주시는 이유 있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긴 또 작심하여 예배를 동참하여 사모하는 마음도 없으니 똑같이 들려지는 소리라도 사모함으로 그 말씀 속에 의미를 캐낼 수 있는 누구와 달리 멍청하게 생각 없이 앉았다 일어나니까 귓구멍에 들려지는 소리가 단절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이 되려면 그냥 분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왜 그 일을 해요? 왜? 왜 그 일 합니까? 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도 인생이 주둥이는 삐져나오고 볼멘 소리 하는 것. 누군가에게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일할 뿐이지 그 일에 관해서 주님과 관련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무슨 이유예요? 왜 해요? 왜 예배드려요? 뭐 때문에 이 자리 있어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이 그에게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인식되지만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들은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요? 목사가 격한 표현을 했다는 것 때문에 심통이 날 뿐이요? 자기 얘기인 줄 알면 괜히 여러분 그런 얘기에 동의하여 회개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씩씩거리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거든. 더더욱 요새 시대가 애매한 시간이거든. 이때는 이제 밥을 퍼먹고 커피 마시고 이것저것 헤매다가 서서히 충곤증에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 이왕 올라온 김에 한 시간 더 드리고 가자는 생각이지만 그 시간 갖고는 그 생각 가지고는 이 시간을 자신에게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소위 여러분 수력발전 터번을 돌리려면요 물의 낙차가 커야 돼요. 그냥 흐르는 시냇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에겐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남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동참한 마음이 무사는가 비교되어죠. 누군가는 들려지는 소리로 만족할 때 그는 들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 누군가는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갈망해서 다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근데 참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지금 찾지 말아요. 아이고 어떻게 찾겠어요. 그걸 고린도전서인데. 네,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들으세요. 뒤적거리다 끝나지 말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철야, 집을 떠나는 일, 이런 일들은 내가 좀 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합의상 난 며칠 동안, 나 얼마 동안 기도를 좀 하고 와도 되겠냐고 서로 피차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얼마 동안 하되.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놀랍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설명할게요. 기도할 틈을 타서 힘써라. 하지만 기도하는 것조차 기도하겠다고 하는 좋은 의미조차 더러운 귀신이 틈탈 기회가 되면 안 된다. 더욱 놀랍지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겠다고 시도하는 일도 귀신이 틈탈 일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간교해. 정작 내가 무릎 꿇을 때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에 누군가 불편한 마음이 되거나 피차 부부끼리 피차 가족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둠의 실이 가정에 들어오도록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기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받들고자 하매니 좋은 의도만큼이나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랄 때 그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가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바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피로에 바른 성경의 내용을 따라 인용한 게 아니라 지 피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했을 때 인용했을 때 원수 마귀는 그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교회도 이용할 수 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분의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교회가 분열될 만한 못된 모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명분 아래 모인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 원수마이가 들어오도록 내부에 적이 되어져 귀신이 적이 들어오도록 대문을 빗장을 열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는 것은 주둥이로 내뱉는 사람들이 서로 다 좋게 여기는 한마디로 가볍게 내뱉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봐라, 어느 교인들 싸우면서 어느 편인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안 쓰는 편이 있나? 교회에서 대판 싸우는 인간들을 봐라. 너도 나도 주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 서로 너도 나도 하나님이 깃발 들고 싸운다. 미국의 남북정계, 북남정제. 여러분, 북군과 남군이 싸우게 되었을 때 링컨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 기도는 저놈들도 하니까 서로가 노예제도에 의해서 남군은 소위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라고 말할 때 북군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노예는 없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서로가 성경을 빙자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북군의 그 링컨의 부하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분별하려면 우리는 귀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면 분별되지만 너도 나도 대부분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각양의 다툼과 분열과 갈등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 자기의 목적, 자기의 필요,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인용은 통일교도 인용해 성경을 이단들도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교주의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이용할 뿐이지 바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고 깨달음을 따라 엎드려 기도하되 그들의 목적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피로 따라 말씀을 골라먹는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살피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를 끊임없이 고치고 버리는 것이니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3시에 자꾸만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콧구멍에 바싹 힘을 주고 고개를 두 번 끄덕거리면서 해보세요. 시작.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고 모개를 떨고야 어둠의 세력이 머리통에 앉아있다가 떠나간다 그 말이야. 흔들리니까 지도 어지럽겠지. 가만히 있으니까 원수마이가 깔고 앉는 겁니다. 보세요. 똥파리도 가만히 있으니까 들러붙어. 그러니까 소도 꼬리를 길이 짧은 꼬리라도 흔들고 돼지도 열심히 그 짧은 꼬리라도 휘어진 꼬리라도 흔드는 거야. 아멘을 하면 원수마귀가 찾아봤다가 떠나가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찬성하면 두통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무릎팍을 치면서 아멘하면 관절님도 떠나간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우리라고 건들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원수매가 이미 붙잡고 있는 거고 숨통을. 그런데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관해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포기 안 차고 찝적거리거든요. 그는 우리가 죄악의 종로로 됐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옛 구습과 치열하게 싸워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습득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지난날이 죄송스러운 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될 만한 거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상급이 있다니까.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도 구원 받은 사람이 더 애써야 되는데 구원 못 받은 것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 애쓸 때 구원 받았다는 것들은 구원 받았다고 자빠져 있으면 그거는 구원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애써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 구도자의 길을 걸어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애써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한 인간은 더럽게 많아도 세상에 더러운 것은 구원받은 인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것이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틈을 보고 우리 주변을 배회할 때 더 나은 신앙과 더 많은 흔적과 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애쓰는 모습으로 어둠의 세력의 도전을 이겨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유치한 신앙을 좀 벗어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3시에 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피곤하거나 누군가는 가볍게 여기거나 굳이 이렇게 3시에 해야 될 것 있는가 싶어 떠난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야. 물론 뭔 일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 하여 이 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쉽겠나? 의자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 설교도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지경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네는데 여러분들이 점점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고 누군가는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속단장을 하게 하고 깨달음 속에 기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멋진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네. 나는 그 생각에 여러분을 바라보며 희망 중에 얘기한다 그 말이야.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다 그래요. 그리 안 보여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알겠어. 어떻게 겉을 봐서 저 사람이 앞으로 잘 되고 겉을 봐서 저 사람은 인생에 희망이 없다 그러겠냐고. 사람이 겉을 봐면 몰라요 그거 가지고. 노숙자들 보니까 미남들도 있더라고. 노숙자들 가운데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범죄자들 가운데도 호남형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벌써 눈구녕 째진 것들은 범죄형 그랬고, 까무잡잡하고 바싹 마르고 눈구녕 째진 것들은 그건 범죄형 그랬는데, 요새는 여러분, 죄의 일들이 사람의 겉모습 보고 몰라. 겉은 멀쩡해 보이는 것들이 은큼하고, 겉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사기꾼도 많고, 겉은 멍청해 보이는데 못된 인간도 많거든. 그러니 가끔 여러분 사회에 물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 생긴 것들은 멀쩡하더라니까. 무슨 관련됐나? 왜 또 가만히 있어? 양심이 있는 건지.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에도 원수마이가 틈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틈을 보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여 누군가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다 인정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원수막인 틈을 보고 있으니 누군들 칭찬을 듣는다 하여 신앙을 장담할 사람이 어딨으며 무사람보다도 대단하여 칭찬이 자자한들 어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 미진한 부분을 가꾸고 느슨해지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이전보다 더한 목표를 세워서 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우리가 그럭저럭 시간을 허비하거나 생각 없이 이곳저곳에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거나 어슬렁거리는 일이 없어서 원수마귀에게 쏘가 넘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하고 다 우리 고백해요. 저도요, 죄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기보다 더 합니다. 아, 다 시작. 이 말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며 누가 나를 보는 것에 비하면 더 오히려 아주 꿍꿍이 속이 있고 자빠질 만한 그런 죄악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볼 때는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있는가 싶은데도 부끄러운 일이, 서로 피차간에 그 사람을 잘한다고 말하지만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우리는 겉으로 행하는 일도 있으며 마음에 품는 더러운 죄도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요. 행위로 짓는 것도 있지만 쏘가지로 짓는 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인간이 저 사람보다 내가 죄를 덜 질 수는 있지만 죄 없다고 하겠는가? 또 하나, 저 사람은 드러난 죄만 있지 우리는 꿍꿍이 더러운 속도 있으니 용기 없어 행하지 못했으나 마음에는 더러운 각양의 생각이 많을 것이다.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번에 팍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왜 없을까? 그래서 간혹 우리는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왜 그럴까? 도대체 그가 뭘 잘못했길래? 그럴 때 있다. 그러나 누가 아나? 하나님이 미련하여 너처럼 보지 못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면 너처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셨기 때문이겠지. 그의 미래에 대한 얘기요, 쏟아져야 된 얘기요, 은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얘기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 회개하는 일이, 누군가의 허물은 덮어주는 일이,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다운 너그러움과 또한 누군가의 그릇된 모습을 보며 자기를 살펴 내가 더 성장할 계기로 삼고 끊임없이 원수마귀를 경계하여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봐요. 틈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여튼 미세한 틈만 있어도 삐집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미꾸라지를 잡으러 갔는데, 미꾸라지 잡으려면 막 그 망을 가지고 말이야, 애들이 가가지고 막 그 저수지 그 규팅이 가가지고 막 요난을 떨고 막 터져. 근데 올라오는 거는 막 흙, 풀, 짱돌 이런 거밖에. 그러다가도 딱 잡아냈는데 미꾸라지가 있는데요, 굴러다니는 깡통 하나 주셔가지고 그걸 담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고 옮기면 반드시 놓쳐버려요. 이 미꾸라진 특성상 이 틈만 있으면 막 강한 힘으로 삐집고 나가려고 그러거든. 또 대화가 안 되나고. 추어탕은 좋아해도 미꾸라지는 안 잡아. 그래서 미꾸라지를 담아 옮기려면요, 꽉 쥐면 안 되고 두 손으로 살짝 떠서 이렇게 옮겨요. 이걸 꽉 쥐면 이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가요.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이 얘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게 틈을 본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얘기는 조금만 틈만 보여도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 소위 말해 단란한 가정에서도 안타깝게 옛날에는 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뜨는 경우도 많았다고. 저도 제 집사람하고 가스를 몇 번 맡았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때 그 실만 없었으면 코가 좀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 맡으면 엎어져서 땅 냄새를, 흙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것과 김치 국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 요새 내가 막 이렇게 기억력이 그전과 달라서 그때 후유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가끔 제가 뭘 기억 못하거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후유증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달라는 가정이라도 은근히 전혀 못 느끼게 들어오는 그 연탄가스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틈을 본다. 방법은 뭐예요? 그런 원수마귀가 틈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원수마귀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요. 그것이 뭐냐면 나태함이 없도록 새로운 목표를 세워요. 시편 41편에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TV에서 즐겨보는 것은 여러분처럼 드라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즐겨보는 것은 갈 수 있다면 그 동물의 세계나 이러는 거예요. 그 짐승의 세계 보니까 야, 참 배울 게 많더군요. 그 건기때가 되면 이 짐승들이 막 어디 가면 물이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웬만한 저수지 물 있는 건 점점점 말라가요. 그리고 너도나도 모든 짐승들이, 여러분, 풀을 뜯는 짐승에서부터 그리고 육식동물에 이르기까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물로 모여들어요. 근데 벌써 그곳에 누가 차지하고 있지요? 누가 있겠어요? 악어만 있는 하마, 악어, 그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구녕만 싹 내밀고 있다가, 그리고 짐승들도 알아요. 위험의 징조를. 거기다가 저쯤에는 사자들이 거기 웅크리고 있어요. 그 위험한 지경에도 여러분 이 사슴들이요 목말라 못 견디는 거예요. 더더욱 어린 것들은 가서 다리를 구부리고 물을 마십니다. 해와 뛰어올라서 죽는 거지요. 사슴이 시내 물을 사모한다는 말은 목이 마르는 정도가 너무 커서 위험의 일도 감수한다는 말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한다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사람들이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유치하게 짐승 같아 막대기와 채찍으로 짐승을 다뤄야 되는 것처럼 어려울 때는 더 나은 여건에서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환경이 좋아지니까 못된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가 그런 중에도 형편보다 더 거룩한 목표를 세워서 갈망하면 그런 처지에도 그는 기도의 생활이 유지되고 예배는 여전히 진정성이 있는 진지한 예배가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애씀으로 인하여 이 좋은 여건을 갖게 됐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원수막인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그랬잖아? 아까 그 못된 인간들은 틈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짓밟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더 갈급히 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들어봐요. 누가 같이 하지? 꼭 그러면 네가 해보라고 그러면 또 지 혼자는 또 안 하는 사람이. 예수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충만해야 되고 성경을 더 배우고 탐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적용하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그가 누구보다 열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위협적인 도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런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원한지에 촉각을 세우고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깨달음을 따라 자기를 살펴가며 애쓴다. 들려지는 사람들의 많은 소리, 높아진 위치만큼이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다양한 것으로 유혹할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더 나은 믿음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의 도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떤 누구도 어둠의 세력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누구도 그의 위치 전혀 관계없어요. 신앙 경력 그것도 개떡이나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100번 읽었어요? 그런 것들도 자빠져요. 성경 100번, 1000번 읽었다는 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가 성경에 50번 읽었어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너 50번 읽었는데 넌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너 100번 읽었는데 싸가지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논하거든 듣고 있다가 얘기하세요. 그래서요. 너 성령의 은사가 너 특별하다는데 너는 그 짓거리 인격도 없고 못된 짓거리를 그렇게 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껴야 하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그것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더 낮아져 살아야 된다는 뜻이지. 네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거들먹거릴 이유냐 그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깔고 앉는다고요. 겉으로 볼 때 인생이 뭔가 됨직해 보여도 원수마이가 개줄을 붙잡고 끌고 다니는 거 많아. 예? 잘 보이지 않더라고. 막 다른 도난인데 보이지 않더라고. 보니까 다 끈에 묶여 있더라고. 제가 한번 미국 간다고 이렇게 보니까 애가 막 혼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아장아장 가서 아이고 쟤 저렇게 혼자 막다 보니까 뒤에 줄 달렸더라고. 예? 요새 개줄 마냥 애들도 옷에 그거 달려두구만. 그래 애가 막 지 혼자 막 아장아장 하다가 웬만큼 거리가 되면 엄마가 땡기두고만 그래. 요새도 원수마이가 그래. 교회까지는 싸돌아다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는 현장에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는 그 인간은 아주 예배 시간 찬송 시간을 콜라텍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 별짓을 다 하고. 아, 이해하지요. 아, 그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어떻게라도 표현해야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는 마침내 돌아가서는 다 이런저런 유혹에 자빠져버리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원수마이가 끈을 여기까지는 길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집에 갈 때는 개목걸이 하나 탁 걸고 또 치죠. 겨우 우리의 예배가 그 정도라면 비참하지 않아요? 옆에 사는 쳐다보고 밝게 웃어가면서 우리는 안 그러지요? 해봐요. 시작. 이것도 용기 있어야 될걸? 다윗이 그런 것처럼 특별한 목표와 특별한 뭔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너무 많아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라고 하는 또렷한 목표가 없으면 쓸데없는 말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허탈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올라올 때는 목표를 갖고 올라와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응답받아. 기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또렷하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퍼질러 앉아있을 뿐 기도도 어영부영 중언부언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놀라운 건 자기도 기도의 자리에 떠나면서 자기가 금방 기도하고 나오지만 기도한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게 하되 기도하는 걸 허용하되 기도를 왜 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엎어져서는 별 엉뚱한 생각에 머리통은 아파지도록 오만 생각만 하다가 기도다운 기도도 못하고 자리를 떠나가곤 합니다. 아멘할 부분은 아니라도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왜 엎드려 기도하는지 뚜렷한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여 갈급해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악랄하기 그지없고 간교하며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왜 원수마귀가 잔인해요? 죄를 짓게 하여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누구도 예외 없이 잔인하게. 어느 때보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살 때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당신의 한숨을 토하고 절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결코 어둠의 세력에 틈을 내주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얘기 많이 실제로 접했어요. 부부 상담의 전문가가 이혼을 했다. 농담 아닙니다. 청소년들 전문가가 그 자식이 비행 청소년이다. 놀랍지요?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지만 실상 그에게는 누구 못지않은 근심과 염려가 있다. 우리 모두가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고난을 통하여 나태진 우리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모든 우리의 영적 센서를 무디게 만드네요. 얘기했죠? 저희 집에 있는 센서가 그렇습니다. 딱 들어가면 내가 발자국을 더 옮기기 전에 지가 알아서 켜줘야 되는데 꼭 그건 내가 발걸음을 옮겨도 켜질 마음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더라. 방법은 내가 손을 앞으로 해. 그냥 거지 같은 센서를 달아놔가지고 이게 웬만큼 거리에서 오는 것을 미리 딱 밝혀. 내가 발걸음을 디디는 곳이 걱정되지 않도록 팍 켜져야 되는데 나는 그 다음 발걸음 옮기는 걱정될 만큼 불이 안 켜지니까. 우리의 영적 센서가 더 예민해져서 늘 그런 원수막의 도전 앞에 깨어있어 경계하고 방비하며 적극적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오늘 무릎 꿇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바른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죠. 이유가 뭘까요? 바른 삶을 사는 그를 주목하시는 주님은 오늘 그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섬세하고 자비롭고 능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하여튼 고개를 바싹 들이밀고 그쪽으로 이제부터 어떻게 하기로 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무릎을 꿇겠습니다. 다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가슴에 얹죠.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으니 우리도 다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숨이 막혀 그분들을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때로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나약했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이제는 결코 그런 일에 농락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가슴에 얹어요. 하나님, 저 역시 연약하고 저 역시 다를 바 없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그런 노래 그전에 불렀어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하나님 제가 엉뚱한 일에 한눈 파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더 십자가를 주목해 보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몸에 배어지도록 훈련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헐떡거리는 사람,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번 부르고 통솔한 자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